엄마들의 놀이터. 얼마 전 신문에서 시청각 장애인 박관찬 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특수학교 대신 일반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한 선생님은 수업 중 항상 질문하는 시간을 만들어 늦게 손을 들면 벌칙을 받게 했는데 어린 관찬군은 들리지가 않으니 항상 마지막에 손을 들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대신 벌을 받겠다며 일어섰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친구가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이 평등한 대우를 하면서도 관찬 씨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눈앞에 놓인 사물의 윤곽과 아주 큰 글씨 정도지만 지금 그는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 과정까지 마쳤고 더 놀라운 것은 오로지 울림만으로 첼로 연주도 합니다. 우린 때로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을 오히려 건강해서 장난이 심하고 밝은 아이마저 문제시 해버리기도 하는데 관찬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그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시선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메이지 피터스의 스테이 영 들으면서 엄마들의 놀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다둥이 엄마 박지혜입니다. 10살, 9살, 4살 남자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다둥이 엄마로 살다 보면 정말 욱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제 역량을 넘어설 때 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욱이 정말 큰일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욱이 틱을 불러온 겁니다. 제가 막내를 낳고 몸이 약해서인지 전보다 화도 더 잘 내고 짜증을 내거나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너무 깔끔한 탓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닦았을 때 먼지가 있으면 안 되고 빨래통에 빨래가 있어도 안 되고 설거지를 하면 그릇을 다 닦아서 넣어놔야 하는 정도예요. 남편은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오면 난장판이 되잖아요.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치워도 퇴근하고 온 남편이 집을 보고 화를 내니 저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막내 첫돌이 지나고 옆 동네로 이사가면서 첫째를 전학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주영이가 틱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날 집에 가서 아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깨를 위로 올리고 턱을 앞으로 당기고 반복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이 행동을 보긴 했는데 그날에서야 이게 틱 장애의 증상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번쩍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구나. 이제부터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지.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막내가 물병을 바닥에 쏟았어요. 거기에다 후추를 언제 꺼냈는지 온 방에 뿌렸더라고요. 후추는 잘 닦이지 않고 재채기를 하면서 치웠습니다. 그래도 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 아침 오므라이스를 해줬습니다. 얘들아, 아침밥 빨리 먹고 학교 가.
엄마, 계란이 찢어졌잖아요. 안 먹어요.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둘째, 셋째의 오므라이스를 보니까 다 찢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큰애만 까다롭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폭발시킨 마지막 한마디.
엄마, 이거 다시 안 해주면 나 학교 안 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아이는 틱을 하고 저는 욱을 하고 겨우 아이를 보내놓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과 피아노 치는 곰이란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엄마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아침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난장판 된 집을 치웠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 뒤치다 거리로 정신이 없는데 엄마를 향해 불평하는 가족들. 어느 날 엄마는 그만 곰이 되어버렸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외할머니께 말씀드렸죠.
우리 딸은 학생 때 토끼로 변했었지. 그때 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었더니 사람으로 돌아왔단다.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읽어주었더니 드디어 엄마는 곰에서 진짜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을 읽어준 이유는 바로 제 얘기 같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전 제가 말을 안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풀어진 게 아니라 마음에 그대로 쌓인 것뿐이더라고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 제 마음의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도 이 곰이 된 엄마와 똑같아. 나도 이 엄마처럼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 이후로 아이들은 제 얼굴을 살피고 엄마 힘들지 않아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틱장애가 왔던 큰아이는 최근 미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증상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세상의 중심이 되어 마음을 열고 마음껏 지내야 할 때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제 마음도 돌아보고 또 아이와 함께 마음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안방극장은 아이의 틱 증상으로 엄마의 마음까지 더듬어 본 주영이 엄마 박지혜 씨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합니다.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방극장 콩트 읽다가 울 뻔한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죠?
네.
오므라이스 했던 그날 아침 그간 그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아이가 가고 엄마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상황과 엄마의 그 마음 너무 잘 전해줘서 울컥했어요.
아, 진짜 저도 공감이 진짜 많이 됐어요. 네. 제가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한 지 한 두 달, 이제 두 달 좀 넘어섰는데
네, 네.
그 두 달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일하는 게?
네, 일하는 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야, 육아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물론 애들 너무 이쁘잖아요. 이쁘고 지금도 사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쵸?
근데 이쁜 건 이쁜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네, 저는 아이 낳기 전에 제가 성격이 진짜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좋다고 진짜 자부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성격 좋아요. 네.
근데 애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욱하고 참을성 없고 막 조울증했고 제가 진짜 성격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정말로 엄마라면 다 하는 육아라고 막 말씀하시지만 아 그래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민 씨 힘든 거 너무 알겠다. 느껴져요. 아니 육아의 사전적 의미가 어린 아이를 기름이더라고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그냥 둬도 아이는 저절로 큰다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손이 안 가나? 가잖아요.
맞아.
손이 가도 너무 많이 가고
맞아.
또 내만 같지 않고 예전에 제가 지안이 혼내는 거를 보고 아이 하나 있는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혼내는 건 좀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도 지안이 하나만 키울 때는 우리 지안이 그랬거든요. 별로 혼도 안 내고 키웠죠. 근데 그때 혼이 안 난 걸 지금 다 혼나고 있긴 한데 무튼 아이 셋, 그것도 아들만 셋인 우리 주영이 엄마.
네.
지혜 씨처럼 아들만 또 셋이면 진짜 욱할 때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진짜 이해가 너무 가는 거지.
아니, 저도 원준이 키울 때 진짜 많이 욱하고 막 감정 조절 못할 때 많았거든요. 특히 막 자기가 혼자 하겠다고 음식물 다 흘리고 막 어지럽히고 막 장난감을 다 꺼내가지고 막 정리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보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시죠?
알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가끔은 우리 원준이가 아우 내 맘대로 움직이는 인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 물론 가끔입니다. 예, 한 적도 있고요.
정말 엄마들 다 공감할 거예요. 정민 씨 진짜로. 저도 제가 요즘 한 번씩 내가 정말 분노 조절 장애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진짜.
그 5분만 참아보라는데 5분도 아니잖아. 하나 둘 셋 다섯 5분까지만 세보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진짜 그때는 그 5분이 너무 길고 5까지 세는 게 너무 길고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 시끄럽거나 정신없고 또 위험하게 놀고 그럴 때는 이걸 빨리 끝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애들이 조용히 아주 착한 목소리로 얘들아 그만해 하면 듣냐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럼 또 욱하게 되고.
맞아요. 아,
근데 사연 보니까 주영이네는 참 아빠도 많이 깔끔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혜씨가 그것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 엄청 깔끔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많은 부분을 포기했다며. 근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틱장애까지 왔다는 거 알았을 때 많이 속상했을 것 같거든요.
진짜요.
일단은 제일 먼저 엄마인 나 자신을 많이 자책하게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랬나? 뭐 이러면서.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도 이제 원준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뭔가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저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보이면 아, 내가 얘를 어렸을 적에 너무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죠, 엄마들은.
네, 그 잘못 키운 게 뭐 막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좀 너그럽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막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애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주영이 엄마도 그런 자책감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그 틱이라는 틱 장애가 오는 요인이 유전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틱 증상은 스트레스에 민감해가지고요. 네.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틱 증상을 보인다고 벌을 주거나 야단을 치면 더 악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가 틱인 거 알고 마음으로는 내가 욱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그게 저런 아침 같은 상황이 되면 오므라이스 그런 사람이 엄마도 사람인지라 자세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애는 빨리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거 찢어졌다고 학교를 안 간다 그러고 새로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저도 주로 아침에 아이들 뭐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것 같아요.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엄마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렇고 이제 주위 보면 엄마들은 또 늘 첫째를 잡잖아요. 집이 어질러 있어도 첫째. 동생이 엄마를 힘들게 해도 첫째.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해도 첫째.
그렇네 진짜.
이상하게 첫째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좀 짜증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지극히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째들이 가장 엄마랑 좀 트러블이 많은 것 같고 좀 그냥. 이제 딱 보기에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짠하고 그냥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어떤 부모 교육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는 휴지통이 아니라고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한테 뭐 비단 지금 첫째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정민 씨 얘기했지만 뭐 화나도 아이한테 뭐 남편 때문에 맞아. 동생 때문에 뭐 밖에서 화나도 다 짜증을 아이한테 내는 거. 그 말을 빗대어서 아이는 휴지통이 아니라고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네요. 아유 갑자기 아무튼 근데 그렇게 첫째에게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전 반대로 그래서 첫째랑 엄마가 더 가까운 사이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정민 씨 말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 이후에 엄마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엄마 마음을 더 잘 알아주기도 하니까 엄마가 그만큼 표현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첫째 아이한테. 얼마 전에 받은 부모 교육에서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아이와 소통하고 서로 마음 표현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그 아이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줘라. 이게 결론이었는데 주영이네 보면 주영이와 둘째가 쌍둥이보다 힘들다는 그 연년생인 거잖아요. 지금 10살, 9살이니까 엄마가 사실 주영이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더 사랑해주고 그러고 싶어도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맞아.
마음은 그랬지만 그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주영이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잖아요. 사실 어떤 치료보다도 엄마의 마음의 변화가 아이를 낳게 한 거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진희 씨.
그러니까요. 그 동화책을 정말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엄마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꿈. 우리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도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곰이 되어버리나. 나 진짜 너무 공감된다. 다른 동물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곰이라 그러니까.
네, 이거 꼭 소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얘기해볼게요. 우리 혜선 씨한테.
네. 그 서로 마음을 읽어주니까 토끼로 변했다는 그 딸이 사람으로 돌아오고 또 곰으로 변했던 엄마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 서로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면 문제될 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혜 씨가 힘들어도 이야기를 안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다 맞아. 쌓여있죠. 맞아. 지혜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쁘게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해야지 또 워킹맘들은 직장일까지
맞아요.
다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제일 중요한 아이들과의 소통을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업놀 놀러 오신 엄마들 모두 공감하셨다면 오늘부터 마음 표현하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정말 엄마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했을 때 아이도 엄마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엄마 마음을 살핀다고 하니까 아 저도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진짜
맞아요.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보는 것 같아요. 엄마도 마음 표현을 많이 해야겠지만 아이도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엄마가 잘 이끌어줘야겠죠.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 잘 몰라서 맞아요. 감정의 골도 더 깊어지는 거고 오늘 지혜 씨 덕분에 저희들도 새로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고요. 주영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오늘부터 원준이와 승우에게 마음 표현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원준이가 잠깐 며칠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승우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온전히 승우에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좀 형용치를 했는데 그 어린애도 알더라고요.
알죠. 알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진짜 표현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해보자고요. 네. 자, 아쉽지만 정우 씨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재미난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에선 그냥 평범한 일인데 싶은 이야기부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쉽게 다이나믹한 이야기까지 엄마들 만나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글 쓰는 거 부담스럽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수다 떨듯이 써보내주시면 재밌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홈페이지 엄마들의 놀이터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엄마와 아이의 진정한 소통으로 아이의 틱 증상까지 나은 주영이네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갔던 부모 교육에서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반찬 하나를 해줘도 엄마가 정성스럽게 해서 맛있게 먹으라고 또 잘 먹으면 아 우리 아가 잘 먹는다 이쁘다 해주면 아이도 그에 반응해서 엄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표현해준다고 마음은 흐르는 거라고요. 작은 거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아이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요. 엄마도 아이도 물론 힘들 때 있지만 엄마라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엄마도 조금씩 배워가면서 행복한 엄마가 될 겁니다. 행복한 엄마 박지혜 씨가 신청해 주신 곳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고 전 다시 올게요. 엄마들의 놀이터 정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이터에 사연이 하나 왔어요. 내곡동에서 김효미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올해 개봉한 다시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린 딸의 목숨을 유괴범에게 빼앗긴 한 여자가 죽음을 결심하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하루 전날로 돌아가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오로지 사랑하는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날의 불행을 되돌려놓기 위해 어제를 향하여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여인은 되돌아간 과거에서 놀랍게도 자신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살해한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실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 했던 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노인은 치매 환자였고 안타깝게도 목격자마저 없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모든 오해가 풀리자 지금껏 그녀를 가득 짓누르던 분노와 슬픔은 사그라지고 비로소 그녀의 마음에도 다시 봄은 찾아들었죠.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을 다시 봄, 지난 시간을 다시 본다 라는 의미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을 거슬러 지난 날로 돌아가 아주 천천히 또 천천히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녹음 파일을 트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해 늘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밤마다 술을 드셔서 우리를 다그치거나 엄마와 다툴 때면 너무나 무서웠죠. 할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조차 아버지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셨을 때에는 속 시원한 마음이 더 컸죠. 하지만 저는 오늘 지난날의 아버지를 천천히 다시 들여다봅니다. 아버지는 당신 나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형님과 무려 20살 정도 차이가 났고 형님이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조카들과 한 형제처럼 한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조카들과 달리 당신은 늘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빈자리를 더 크게만 느꼈습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소외감과 결핍, 열등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성장하셨죠. 그 감정들은 누구도 저지 못할 반항으로 나타났고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가족 모두에게 있어서 그냥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한때는 결혼이 삶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어줄 거라는 어렴풋한 기대도 가졌을 것이지요. 하지만 해소되지 못한 수많은 마음속 갈등은 폭음과 과소비, 충동적인 삶, 가족들에 대한 시비 다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때 보통 자녀들은 밖으로 도는 아버지보다는 자연스레 엄마의 편이 되곤 하지요. 저 또한 그렇게 흘러갔고 아버지를 향하여 당연한 듯 마음을 닫았습니다. 아니, 온 가족이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은 아버지에겐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야 했던 최소한의 이해와 헤아림마저 빼앗긴 것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끝나지 않는 고통 한가운데에는 다름 아닌 외로움이란 것이 무섭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입장에서 보아주는 이가 없다는 것, 단 한 번이라도 당신 편에서 헤아려주는 이가 없다는 것, 얼마나 큰 외로움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가족을 괴롭히기 위해 그렇게 사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참 무언가를 정신없이 찾아 헤매다 어느 날 힘겹게 고개를 드니 이미 주변 이들에게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는 혼란한 긴 세월을 외롭게 살아오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어쩐지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스칩니다. 마냥 좋은 것만 꿈꿀 천진난만한 아이가 겪었을 소외감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땐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도 마음으로 안아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지긋한 나이로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신 당신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 밝지 못한 얼굴로 저를 마주한 큰아이에게 저는 엄마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도 부모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듯합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어린 내가 헤아리긴 참 어렵죠. 아버지는 한 사람이기보다 아버지였으니까요. 나도 엄마가 되어서야 알게 된 그 마음, 부모님에게 또 나의 아이에게도 자식으로서 또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네요. 효미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효미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듣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오늘도 가슴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성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1부에서 네. 피아노 치는 곰 동화를 읽고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도움을 받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읽은 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가 중요하지만 동화의 힘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도 다음에 기회 되면 그 책 소개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피아노 치는 곰.
예.
자, 오늘은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영희 씨. 그런데 요즘에 진짜 덥죠. 그렇죠?
너무
완전
더워.
여름이에요.
아니, 너무 이른 더위에 네.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너무 더워요, 진짜. 벌써 네.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해? 7, 8월?
그런데 날씨가 좀 덥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유년 시절 어떤 기억 속에서도 또 엄마가 돼서도 여름이기 때문에 추억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작가 안녕달의 수박 수영장입니다.
와, 안녕달 작가의 책이네요.
네.
수박 수영장. 와,
네.
제목 듣기만 해도 시원하고 달콤하고 아우, 안 그래도요. 참 지난주에 지안이가 학교 도서관에서
네.
안녕달 작가님의 안녕이란 책을 빌려왔더라고요.
네.
뭐 책이 되게 두꺼워요.
네.
엄마가 글은 별로 없어 이러면서 네. 가지고 왔는데 글밥이 적고 그림이 많아서 두꺼운 책인데 그걸 후다닥 읽더니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자기 전에 저한테 어떤 내용이냐고 얘기해보라 했더니 무슨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해 줄거리가 아니에요.
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주는데
네.
정리는 잘 안 됐지만 너무 재밌다고 다음날도 한 번 더 그 책을 읽더라고요.
상상이 돼요. 어떻게 얘기했을지.
그러니까요.
수박 수영장은 이 안녕달 작가의 첫 그림책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함께 읽었던 메리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메리 정도.
네. 네. 그 제목과 표지 사이에 정말 빵 터지는 반전이 있었던 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책도 유쾌하면서도 뭔가 포근하고 아련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반대로 제일 마지막 장면에 반전이 있어요.
아, 또 반전이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사실 얼마 전에 거의 매일 이 책을 두고 4살 그 규리부터 4학년 수빈이까지 막 서로 읽겠다고 쟁탈전을 벌였었어요.
아이고, 네.
근데 옆에서 보면 애들이 그냥 이 책 한 장 한 장 그림 속에 푹 빠져서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재밌길래
네.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니, 근데요 표지부터 네. 읽고 싶게 생겼네요.
그렇죠.
이게 배경은 하늘색에
네.
그 수박. 와, 정말 수박 수영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수박을 이렇게 자르면은 그 단면, 단면 빨간 그 수박이 풀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수박 껍질이 수영장 둘레가 되는데 그 수박 수영장 속에 이 남자 아인가 할아버지인가 아저씨 같은 이분이 몸을 푹 담그고 있는데요.
네, 정말 시원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도 수박 수영장에 함께 가볼게요.
네, 구연으로 들어볼게요.
네. 여름 햇볕이 한창 뜨거울 때 수박이 다 익었습니다. 수박 수영장을 개장할 때가 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나 보군. 오,
석석석, 쏙, 휙, 탁,
으쌰. 시원하다.
아유, 덥다. 옆 동네 코코넛 수영장도 개장했다던데 아이 지금쯤이면 수박 수영장도 개장했겠지요?
그러게요. 올해 수박 수영장은 어떠려나. 아, 작년에는 씨가 너무 많아서 수영하기 힘들었는데.
씨가 많아서 수영하기 힘들었대요. 진짜 웃긴다. 아니, 이건 그림을 좀 설명해야겠는데요.
네.
그림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다. 진짜 할아버지가요. 네. 아, 웃겨. 할아버지가요.
네.
정말 잘린 수박 속에. 정말로 잘린 수박 속에 들어가요.
네.
근데 아까 그 석석석 이 소리는요.
네.
수박을 밟는 소리고요.
네.
쏙, 수박 씨를 쏙 뺀 소리예요. 그리고 휙은 씨를 버리는 소리고요. 탁은 씨를 패고 빼고 그 파인 자리에 물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네.
거기에 으쌰 하면서 할아버지가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듯이 으쌰 하면서 다리부터 시작해서 몸을 푹 당구고 하는 거예요. 아, 얘 진짜 웃기네.
그렇죠. 마치 그 판타지와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책인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데요. 작가님 너무 재밌어요.
네. 영희 씨가 장면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 청취자들이 그림 설명하고 이 소리만으로 머릿속에 많은 상상을 해보다가 직접 그림책을 대했을 때 어떨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상상해보는 네. 것도 재밌겠어요.
네네. 애들은 이 장면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사다리 놓고 그 수박 수영장 올라가는 이 장면부터 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네.
진짜.
제가 최대한 그림 속 장면들을 옮겨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타닥타닥 타닥타닥타닥 타닥타닥 타닥타닥 타닥타닥타닥타닥
허허허 녀석들 신났네.
어디가? 응, 수박 수영장에.
이야,
와, 보인다. 이야, 저거 봐.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그죠?
네.
방금 소리는 아이들이 튜브 하나씩 들고요, 논두끼를 지나 달려가는 소리였어요.
네, 네, 네.
알죠? 그 논두끼 신 안 신고 가면은 이렇게 까치발하고 이렇게 막 타타타닥 뛰어가야 되는데,
네.
아, 시골이 너무 정겹고 시원해 보여요. 시골이
네.
진짜. 그 엄마들이 그리고요, 빨래 널다가 이불 이렇게 빨래 널려 있는 그 사이로 아이들이 막 그 튜브를 들고 지나가고, 아우, 너무 정겨운 풍경이네요.
네. 저도 이 엄마들이 마당에 이불 널고 빨래 넣는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맞아요. 우리 어릴 적 생각나요.
네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자애들 고무줄 하는 거 보면서도 아, 맞다. 정말 8월 그 한더위에도 애들이랑 땀 뻘뻘 흘리면서 고무줄 했었어요.
진짜 그죠? 맞아.
네. 그리고 그때 고무줄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도 생각나서 좀 웃음이 났는데 그 아실지 모르는데 무찌르자 공산당 뭐 전우의 시체를 넘거나 뭐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너무 웃긴다. 아, 요즘 이런 거 불러야 되나요? 맞아, 고무줄 놀이 진짜 엄청 했는데.
네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아마 이거는 두 줄 고무줄 하지 않았었나요?
네네네네.
전우의 시체를 아니면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전우의 시체는 한 줄이었고
한 줄 하고 이렇게 잡고 넘고 그렇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높으면
맞아요.
아, 그 진짜 우리 시대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노래를 진짜 우리 고무줄을 했네요.
네.
아, 진짜 정말 고무줄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
그쵸.
다음 이야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수박 수영장으로 네. 다시 한번 가보시죠.
네.
와, 석, 어차고 하지 마. 우와, 저거 봐. 받아라, 수박 폭탄. 이야! 아! 오, 벌써 시작했네.
모두 함께 철퍽철퍽 밟으면 붉고 투명한 수박물이 고입니다.
아니 진짜 어디 네. 키즈카페에 수박으로 뭐 비싼 네. 수박으로 이러면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정말 수박 네. 잘라가지고 넣어놓고 아니 진짜 처음 얘기했던 그 수박 단면이 풀장이고요. 네. 아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물놀이가 아니라 수박놀이를 해요. 막 네. 수박 던지고 철퍽철퍽 막 수박 파내고 던지고 머리 던지고 너무 재밌네요. 그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그 네네, 생각이 나요. 네네, 막 토마토 던지고 토마토로 가득한 그 풀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빨개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애들이 이 책 보면 막 대박 대박 와 진짜 부럽다. 엄마 우리도 수박 수영장 막 이 말들을 무한 반복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애들만 아니라 저도 이 꼬마들 노는 모습 보면서 진짜 부럽고 막 덩달아 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부러운데 뭐.
네, 그 이 장면 정말 깔깔대면서 노는 이 모습 좀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네, 즐거워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철퍽철퍽 수박 속을 밟을 때마다 이 빨간 수박물이 고이는 걸 보니까 갑자기 막 입에 침이 고여요.
안 그래도 더운데 그죠?
네네.
이 더운 날에 아우 네. 수박 먹고 싶네요.
네네.
아 이렇게 다음 장이 궁금한 건 또 오랜만이네요. 여기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질 즈음 그가 옵니다. 올해도 구름 장수의 구름 양산과 먹구름 샤워는 인기가 많습니다.
시원해. 할아버지, 올해는 미끄럼틀 만들어주세요. 이만큼 크고 이만큼 빠른 미끄럼틀요.
아이고, 그래 좋지.
우와, 우와. 으쌰, 으쌰, 간다, 싹, 퍼.
오늘은 정말 이 듣는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이게 상상을 어디까지 펼쳐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네. 정말 재밌네요. 진짜 이런 판타지 속에 살고 싶다. 아니 그 여름에 흰 구름 양산이에요. 진짜 네. 흰 구름이 있고 먹구름 우산에서 비가 와요.
네.
우산인데 먹구름을 들고 있거든요. 거기서 비가 쫑쫑쫑 오는 거예요. 더운데 너무 시원하겠는 거죠. 진짜 이런 거 발명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귀엽게 그 우산을 다 들고 있고 여러분 미끄럼틀이 뭐로 만든 거냐면요. 그 수박 다 파내고 남은 그 수박 껍질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쪽 수박 수영장에서 저쪽 수박 수영장으로 그 미끄럼틀을 타고 싹 내려가다가 퍽 수박에 빠지는 거예요. 이 소리였습니다. 아까. 아 진짜 재밌겠다.
진짜 이 미끄럼틀 아이디어 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막 상상이 되는데 이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가면 그 달달한 수박 속살에 콕 박히는
그러니까.
영희 씨, 우리 어릴 적에 소나기가 참 자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랑 놀다 보면 막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렇게 소나기가 퍼붓기 때문에 그냥 다 맞으면서 뭐 엄마한테 혼나든 말든 그 비를 다 맞고 신나게 놀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맞아. 우리 네. 어릴 때 비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고
네네.
보니까.
네.
맞아도 그냥 시원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그 옆에 보면은 개구리들이 뛰어다니고 저는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비가 안 좋으니까 그런 엄두도 못 내는데 그쵸. 아 진짜 그때 그립다.
네. 아 어느덧 하루 종일 수박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고 난 아이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어느덧 저 너머로 해가 집니다. 세상의 책도 지고 명수야 집에 가자.
네.
마지막 아이마저 떠나면
진이야 집에 가자. 네.
수박 수영장은 문을 닫습니다. 석석석. 하지만 괜찮아요. 수박 수영장은 내년에 또 열릴 테니까요.
네. 이 말이 참 이쁘네요. 세상에 색도 지고.
네.
근데요, 수박으로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을 말씀 안 드리고 싶네요. 참 행복했는데. 어? 마지막에 아까 반전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마지막에요. 석석석 이 소리는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소리였어요. 이때까지 장면들이 여럿이 수박 먹으면서 했던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재밌네요. 네. 상상했던 거네요. 네. 수박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으면 이런 상상까지 했으려나 싶네요.
그렇죠. 정말 기막힌 반전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저도 애들도 아 하면서 이 수박 수영장이 바로 수박을 여럿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파먹으면서 했던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인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상상이었지만 즐거웠어요. 그렇죠?
네네. 아, 영희 씨도 어릴 적에 시골 자주 가셨죠?
자주 갔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는 완전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기도 했고요.
네.
외간읍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네. 지금은 외간시죠. 네.
그럼 이 장면 너무 익숙하시겠어요. 여기 이 해지는 여름 노을 풍경하고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 뒷모습 또 눈두길 사이로 지나가는 막차 모습이
막차
근데 왠지 모를 이렇게 그리움을 남기네요.
그러게요. 뭔가 아련한 네네. 아이들 뒷모습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애들이 이 그림책 읽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꼭 여기 이 장면처럼 수박을 반으로 툭 잘라서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파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네네.
좋다.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박 줄 때 막 흘리고 그럴까봐 이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가서 포크를 콕 찍어 먹게 하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자주 이 그림처럼 이렇게 숟가락을 파먹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게.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남은 그 수박 고인 물은 막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이렇게 수박으로 동그랗게 막 파놓고 거기다가 설탕 싹 뿌려가지고.
빙고, 빙고.
그렇게 먹고 빙고. 그 남은 물. 빙고. 그게 진짜 맛있는 거고.
맞아,
그게
맞아,
진짜
맞아.
수박 주스거든요.
흰설탕.
흰설탕. 황설탕 안 돼요. 흰설탕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 퍼먹었던 생각.
그거죠. 맞아. 그거 설명하고 싶었어요.
해줘봐야겠다. 네네. 그렇게 해야겠다. 괜찮네요.
정말 오늘 그림책 이 수박 수영장은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상상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정말 진짜 행복은 많은 것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수박 한 통을 두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라는 것도 꼭 느껴보세요.
맞아요. 네. 수박 한 통만 있어도 함께하면 네. 뭐든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시원하고 재밌고 여운까지 주는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작가 안녕달의 수박 수영장 읽어봤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책을 보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지만 웃느라고 또 시원한 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보면 한참 웃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상이고 생각만 해도 즐거울 상상이네요. 저도 꼭 아이들과 함께 읽어봐야겠어요. 제목만 봐도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울 때 우리 아이들 웃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잖아요. 수박 수영장 읽으면서 엄마도 아이도 함께 행복하고 시원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시원한 노래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콩떡 빙수. 엄마들의 놀이터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하맘에 대해서 협찬해 주신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저희 집 첫째가 수박화채 노래를 해서 만들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내는 화채 속에 있는 수박을 손으로 건져 먹겠노라고 온 바닥을 수박물로 물들이고 둘째는 씨를 하나씩 모아서 요크루트병에 담는다고 또 온 바닥에 수박씨를 뿌리고 그러고 보니 수박 수영장이 따로 없었네요. 먹고 난 후 엄마가 할 일은 더 많았지만 달고 맛있는 과일 아이들의 웃음으로 더 달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엄마입니다.